지금까지 가정의 달과 중독가정 자녀들의 고통, 환자보다 더 힘든 중독 가족들, 중독자의 세 가지 가정 형태와 이해 그 주제들을 들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독 예방과 가정의 역할 강연 마지막 시간으로 방황하는 중독 가정들과 바른 회복 방법을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중독 회복 시작에는 안타깝게도 위기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평상시는 안 돼요. 아주 도박빚이 많고 마약을 해서 지금 당장 자살 직전에 감옥 가기 직전에 그럴 때에서만 회복의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중독자가 만들고 있지만은 이를 잘 활용해서 회복으로 안내하셔야 하는 측은 가족입니다. 가족들은 마약 자녀의 소지품에서 약물 사용 도구를 발견되고 혹은 도박자 남편에게서 엄청난 빚독적 메일이나 전화가 오고 남편이 술에 취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다음날 전혀 내가 그런지를 모르고 기억력 상실증을 보여줄 때 그때서야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렇지만 중독자분들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변명을 하시면서 그런 중독자의 말을 믿고 싶은 것이 가족의 입장이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드라마틱 쇼 아주 싹싹 빌죠. 어떤 분은 옷을 다 벗고 뒤빌어요. 막 칼로 다 자해하는 척을 보이면서도. 그래서 그런 드라마틱 쇼에 가족들은 기대를 걸죠. 아 이제는 마지막이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중독의 늪에 함께 빠져드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족들은 갑자기 불거진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덮어두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고 달리 뾰족한 치유 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 가족들에게 아무리 위기가 절호의 기회라고 크게 여러분 말을 해줘도 지금이 바로 회복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을 해줘도 중독자가 다시는 안 할 수 있다는 말을 믿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모처럼 맞은 위기를 가족들은 놓쳐버려서 회복 시작이 다시 미궁에 빠져드는 경우가 허다하죠. 과연 교포사회의 중독증 치유 현주소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한번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약이나 도박이나 성이나 알코올 또는 게임 중독 등 어떤 중독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과연 어디에다가 어떻게 무엇을 알아보셔야 할지를 생각해보시면 참으로 안담하실 거예요. 전화번호부에서 한두 군데 봉사기관에 전화를 걸어봐도 기대했던 것과 같이 속 시원한 회복 안내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부분 봉사기관들은 부분적인 회복 도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모든 치료를 원스톱으로 안내받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독 치유 안내는 중독 과정의 수치심과 급박성 때문에 원스톱 안내가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마약하는 가족이 1, 2분 사이에 병원에 투성한다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독 중 회복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병원 치료, 주거 치료, 외래 치료로 구분이 되고 상호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병원 치료는 과다한 약물을 체내에 있는 것을 체열에 배출되는 디톡시에이션 그 작업이 되고 극심한 금단 증상을 병원 시절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죠. 주거 치료는 병원 치료 다음에 바로 외래 치료로 들어가기가 어렵거나 가정에서 중독자를 더 이상 다루기가 힘들 때 주거치료소로 보내는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되죠. 외래치료는 쟤들이 하는 건데 병원 또는 주거치료가 끝난 다음에 집에서 귀가하시면서 학교 다니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모임이 오는 곳을 우리가 외래치료라고 합니다. 상담치료가 또 있죠. 심리상담치료는 병원 주거 외래치료 전반에 거쳐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 성, 게임 등 중독 행위의 경우에는 체내에 축적된 물체가 없어서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병원 치료, 주거 치료는 생략하고 외래 치료에 중점을 둡니다. 약물과 알코올의 경우도 증상에 따라서 병원 또는 주거 치료가 더 필요하나 이들도 장기적인 외래 치료를 계속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약이라고 해서 다 병원 치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어느 정도 운전하고 다닐 수 있으면 병원 치료는 생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거 치료 안 들어갈 수 있으면 형태면은 바로 외래 치료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한번 병원 치료실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룹에는 담당 의사가 퇴원 환자들에게 구두로만 여기서 병원에서 나가도 디스차지가 돼도 알코올 회복몸에 곧바로 참석해야지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그룹한테는 이런 종이에다가 주위에 있는 알코올 회복 모임 주소, 회복 모임 날짜, 그 다음에 시간 등을 적어서 의사가 직접 주면서 당신 꼭 병원에서 퇴원하면 회복 모임에 참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자의 그룹에서는 한 명도 알코올 회복 모임에 가신 분이 없었어요. 근데 후자의 그룹에서는 프린트 핸드 해준 사람들은 알코올 회복 모임에 대부분 참여를 했어요. 이 연구조사에서 중독자들이 회복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한인사회와 교회 그리고 각 회복기관에서 조금만 더 중독 환자들과 그 가정들에게 신경을 쓰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독증은 가족 전체가 성장과정에서 만들어낸 결과죠. 또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질병이죠. 그래서 가족 전체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중독자들도 가정에서는 한국적인 문화와 대가족의 한국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 치유기관보다는 한인 회복기관이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근데 가족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이런 한인 모임을 회피하죠. 중독 가정들을 위한 한인 치유기관들이 더 생겨나야 하고 앞으로 병원, 주거, 외래치료 시설들 간의 원스톱 회복 안내와 환자 의뢰체제가 서로가 있어야 돼. 병원에서 입원하는 환자가 퇴원할 때 외래치료나 주거치료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환자한테 글을 보냅니다. 연락을 해줘야죠. 또 아까 연구조사한 것 같이 그런 기간에 전화번호나 회복 시간 같은 걸 알려줘야죠. 지금 한국어 중독치유 안내 하트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은 다 기관을 알아갖고 전화 들어서 그 지역 가까운 데를 빨리 패스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다. 바른 회복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중독증의 변화 추세와 그 회복 방법을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국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17밀리언, 그 다음에 마약 남용자가 12밀리언, 문제 도박자가 10밀리언, 사이버 섹스 중독자가 8밀리언 등이 있어갖고 이 네 가지만 해도 전체 인구의 16%가 됩니다. 그럼 한 사람만 한 중독자가 배우자나 애인이나 혹은 어머니만 한 분만 더 상처를 많이 준다고 해도 32%가 중독으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마약 남용자가 20만 명이고 길거리에서 고스톱 치고 역전에서도 하고 집에서 하고 그런 사람들이 350만 명이에요. 한국에는 음주 문화가 아주 나쁘잖아요. 대학교 입학할 때도 술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는 인터넷 강국이라고 해갖고 인터넷이 하다가 지금 게임 중독자가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중독의 부산물이죠. 대개 보면은 한국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 땅덩어리하고 인구하고 한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캘리포니아의 중독 도박자는 100만 명이에요. 근데 한국은 3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보다는 모든 중독 면에서 3배가 많은 거죠. 그런데도 중독 회복 시설은 별로 없는 거죠. 중독자들은 처음에는 호기심과 스트레스 해소로 시작한 것이 그 횟수가 반복되면서 육체적, 심리적 및 정서적으로 의존되어서 중독이 되어 가죠. 20세기에는 성인들의 그 도박과 알코올 그리고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이 심각했죠. 그렇지만 21세기 지금부터는 인터넷이 10여 년 전부터 소개되어갖고 인터넷 사용을 통해서 게임, 사이버 섹스, 온라인 도박 등이 주요 중독 수단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중독 환자와 가족들, 치료기관, 전문 상담인, 성직자, 후원자, 회복기관 및 회복 프로그램 등은 똑같죠. 변화된 게 없잖아요. 오히려 문을 열다가 사람들이 아마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중독 문제들은 더 많이 달라지고 많아지고 있어요. 병원균이 막 달라지듯이 중독의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중독자들은 중독 행위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 또는 정서적인 문제로 동시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듀얼 디스오더스, 이중질병이냐 이중진단이 하는 이런 용어가 나오고 어느 하나 가지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1983년도에 4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일반 회복치료 과정에서 가장 무시된 부분이 바로 스피리추얼, 영적인 상황이라고 했어요. 중독이 아닌 부분에서도. 최근 한 조사에서도 일반 환자의 91%가 영적 충족이 현재 그런 시설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지적이 됐어요. 하지만 종교기관에서는 설교, 기도, 명상, 성경 암독, 성경 쓰기 이런 것 등으로 너무나 영적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효과적인 중독증 회복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적인 처치, 심리상담, 회복모임, 그리고 종교기관 간의 긴밀한 환자 레퍼럴, 의뢰체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전문치유와 영적 회복을 병행해야 한다는 뜻이죠. 제가 이런 강연을 많이 해도 교회에서 불러주질 않아요. 장로님들은 참 좋은 내용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오라고. 다 부산대. 내일 제가 갑니다. 담임 목사님 초청을 받고 갑니다. 처음이에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초청받고 나갑니다. 사실 회복은 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생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중독증 회복은 어느 한 회복기간만이 다 감당할 수 없죠. 교회나 목회자만이 치유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또 중독자 분들만이 모여서 하는 것도 이제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회복 안내 책임자들은 가끔 내가 하고 있는 회복 치유사역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기관이 내가 하는 것이 최고다. 이럴 때는 누가 먹먹느냐 힘드냐 하면 중독자 가족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더욱 겸손해 주시고 폭넓게 배우는 자세로 중독 가정들의 회복을 돕는 일에 오차를 줄여갈 수가 있죠. 이번에는 회복 단계의 다양해진 달라진 회복 방법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차로 어디를 지리를 모르는 지역으로 여행을 할 때 지도를 보면서 찾아가면 얼마나 운전이 쉽고 시간을 절약하겠습니까? 이렇듯이 중독증 치유에도 회복 단계들과 회복 방법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쉽게 회복을 하실 수 있고 안전하게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중독행위 중단뿐만 아니라 망가진 생활태도를 다시 정상 이상으로 되돌리는 모든 과정으로 6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회복 이전 단계라는 게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중독 문제가 있음을 알고 회복을 권유하지만 정작 중독자 본인은 가족이 전혀 회복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거부 반응으로 일관하는 시기를 그래도 아직도 도박을 하고 아직도 마약해도 그것을 우리가 학술적으로 회복 이전 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회복 고려 단계예요. 그거는 거듭된 부정적인 중독 결과로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스스로 해결을 모색하는 단계죠. 이런 회복 모임 안 나와도 내가 이거 문제가 있다. 그 스스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고 자꾸만 수출하는 것을 회복 고려 단계. 세 번째, 변화 준비 단계가 있어요. 회복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변화 준비 단계라고 하며 이런 것은 예를 들면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4주차부터 담배를 끊겠다고 가족에게 선언하는 것이 이런 데 해당되는 거죠. 네 번째, 행동 변화 단계가 있어요. 중독 행위와 결과들을 숨기지 않고 실제로 회복에 참여하는 단계죠. 종전에 간증해 주신 분도 부인께서 3개월 여기 나오셨다가 나중에 오셨을 때 그런 것이 바로 행동 변화 단계죠. 인터넷 중독자의 경우에 컴퓨터에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 자진해서 차단 정치를 설치하도록 허용을 하던가 혹은 심리 상담을 받던가 회복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 변화 단계라고 해요. 다섯 번째는 회복 유지 단계입니다. 회복 과정에서 얻은 힘으로 재발 방지에 힘쓰는 단계죠. 이때 신앙생활로 중독 전문 치유기관에서 회복된 상태를 감싸면 좋은 거죠. 근데 저희들이 금요일날 도박 모임을 합니다만 금요일날 성경 공부 때문에 못 온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전문 회복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중독증 회복에는 전문 치유와 신앙생활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회복 종료 단계입니다. 중독 물질 또는 중독 행위에 대한 온갖 시험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재발 없이 대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중독증 전문 회복 방법이나 상담, 회복기관, 세미나, 온라인 회복자료 등이 있으며 이들을 병행 또는 모두를 이용할수록 더 좋으신 거죠. 누가 어느 심리학 박사가 10년, 20년 토박에 돈 많이 몇십만 불씩 잃고 가족한테 그런 고통 주면서 이런 강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자리는 상당히 끊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자리예요, 사실은. 이번에는 외래치료 회복모험의 기본 원리인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중독증 치유에 적용되는 12단계 회복 원리야말로 영어로 말씀드리면 The oldest and most successful recovery program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매년 200만 명이 12단계 회복모험에 참여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도 단도박에서 12단계 쓰고 있고 금주연맹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더해요. 그래서 매년 연간 300만, 3 million people이 12스텝을 practice하고 있어요. 근데도 한인사회에서는 병원치료나 무슨 주거치료나 종교치료를 해야지만이 낫는 걸로 알고 이런 걸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죠. 어느 회복이론이 지금 12단계는 1935년도에 작성이 됐어요. 지금 70년이 됐는데 70년 동안 이 이론이 조금 각광을 받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잘 적용되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바이블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알코올 회복 모임 12단계 책자예요, 사실은. 그리고 미국 기관에 가보면은 웬만한 소셜 빌딩에 가면 커다랗게 액자로 12 스텝을 영어로 다 적어 놨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그래서 회복 12단계는 대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건데, 이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자기 신념 갱신 단계예요. 중간에 옐로 존이 뭐냐면은 행동 변화 단계. 그 다음에 이 아웃서클, 이것이 가시라고 쓴 이야기가 바로 회복 유지 단계. 우리가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을 가스를 섬겨야지만이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이 12단계를 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러한 12단계를 하는 회복 모임의 첫날 처음 참석하는 그날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참석하면 자연히 가만히 앉아있으면 12단계를 언더스탠이 하게 돼 있는데, 자, 처음에 오는 그 날이 어려운 거예요. 이민 올 때 누가 공항에 마중 나오냐에 따라서 이민 생활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중독증 회복도 처음에 어느 목회자님이, 어느 상담자가 또는 어느 치유관으로부터 치유 안내를 처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회복 결과와 그 가정의 중독증 회복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중차대한 책임인데 어찌 내 기관이 옳다, 내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좋은 상담자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첫째, 중독증 치유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학술적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수술 의사가 몸을 가르고 이렇게 내장을 보듯이 중독자의 마음을 만져본 사람이 제일 많이 알아요. 저는 중독자가 아닙니다. 10년간 사역에서 여러 가지 중독을 살기 때문에 다 많이 경험이 많습니다. 둘째는 상담과 함께 회복 12단계 프로그램에 참석하라고 권장하는 시민 상담자가 진짜 중독을 아는 시민 상담자예요. 나한테만 알아. 어떤 분은 6,000불을 주면은 어느 장로님은 기도에 아주 뭐 응답이 좋으신 분인데 내가 꼭 6개월 안에 낫게 해준다고 뭐 계약서 쓰는 사람. 미국 기관에 가도 계약서 써요. 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 꼬투리를 잡는 거죠. 하지 말라고 또 뭐 했다. 그래서 돈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님 상담이든지 상담 한두 번 한 다음에 회복되려고 그러면 12단계 회복 모임도 같이 다녀라. 이렇게 하는 분은 진짜 그 중독 중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되겠죠. 셋째는 알코올 회복 이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박사님이라 하더라도 아셔야 돼요. 네 번째, 가족들의 회복에도 초점을 두는 상담자가 올바른 상담자입니다. 도박자가 남편이고 알코올 중독자가 남편이니까 그 사람만 치유받으면 됩니다 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 가족도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이 먼저 회복이 돼갖고 중독자가 회복이 될 수 있는 RN이 돼야 돼요. 간호원이 되셔야 돼요. 이유는 이렇게 돼야 이유는 상담과 회복 모임을 병행하는 것이 좋고 중독자 가족도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복 모임은 가능한 성별이 같아야 돼요. 지금 미국에도 하나의 핸디캡이 여자 중독자들이 많은데 여성만의 회복몸이 별로 없어요. 여성 중독자가 남자들하고 같이 휩쓸려서 회복을 하면 불편한 게 많잖아요. 같은 연령층이 있으니 이게 좋아요. 60대만 젊는데 20대가 한 사람이 오면은 어렵잖아요. 또 60대가 회복하려고 하면 젊다가 젊은이 있으면 가서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같은 문화권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까지. 저희는 중국 사람들도 와보고 필리핀 사람도 여기 참석해봤어요.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저는 한두 사람 말이 통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 찾고서 막 한문으로 막 종이에다 쓰면서까지 해본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도박 상담대 라이선스가 있어 거기에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기관에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하수지가 한 몇 개를 해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회복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5세, 2세 자녀를 하더라도 아무리 영어권이라 해도 한국 모임을 해야 돼요. 이 한국 모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편한 모임이 돼. 아무리 동료가 많아도 거기 가면 내가 주눅이 들고 내 말을 제대로 못하겠다. 그러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내가 회복하러 갔지 그 회복 전체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여러 모임을 다니면서 그걸 선택하셔라. 회복 초기에는 9 days 9 meeting이라는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아주 성급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안 돼요. 계속해서 그냥 매일 하루에 모임을 한 번씩 다니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모임이 있어야 뭐 화요일 날 있고 금요일 날 있고 뭐 한두 군데 다니는 거죠. 하지만 요새는 좋은 것이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부터 온라인 회복 사이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보급으로 게시판 상담, 이메일 상담, 회복대화 채팅, 그 다음에 온라인 회복 모임 등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이제 회복 동기의식만 있으면 마음에 드는 회복 사이트, 상담자, 온라인 회복 모임 등을 임의로 선택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여행, 출장 중에서도 온라인에 들어가서 24시간 자기 편리한 시간에 글을 올리고 글을 받고 방송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한인 중독증 회복성에 있을 때는 문서 중독별 상담하는 하고 문서 회복 자료가 한 1000페이지 이상 올라간 시 www.irecovery.org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목회자님들도 많이 들어오세요. 또 제가 그동안 방송하고 오늘도 녹음을 합니다만 이런 자료가 www.werecovery 우리 함께 회복하자 werecovery.org에는 아마 2주 동안 걸음 동안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들어도 다 못 들을 만한 중독별로 전문 이런 강연 내용, 회복 간증 이런 것이 다 올라가 있어요. 좀은 델케이트한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이번에는 종교와 중독증 치유에 대해서 한번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시거나 중독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되면 신앙심에부터 매달리게 되시죠. 그리고 일부 목회자님들도 신앙으로만 질병이나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바이블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회복 책자이며 하나님은 회복 과정에서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기적적인 영적 체험을 회복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아까 김창균 후원자님 간증할 때 끝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건 본인이 울으신 게 아니고 이 방 안에서 간증을 하시면서 다시 힐링 터치를 해주셔서 과거 일일이 복받쳐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적적인 영적 체험을 이런 세미나나 간증이나 회원법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나 문제 해소나 치료를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먼저 하는 용기를 내서 소전소문을 했네요. 아까 김 원장님이 이런 회복몸이 안 나오셨으면 오늘 같은 이런 간증을 여기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오시는 거는 다시 도와주시기 이전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용기 내서 차 타고 2년 동안 참석을 하신 거죠. 그런 용기를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치유된 상태를 다 하나님의 그걸로다가 신앙성적으로 감싸서 다시는 과거같이 중독으로 안 가버리게 하는 것이 종교와 중독 전문 치유를 병행해야 되는데 마치 암병 3기 환자를 목회자님이 기도로만 낫자 그런 거는 똑같은 거죠. 수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 종교 관련자분들이 혹은 다른 사역자분들이 내가 하는 방법이 옳지도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것이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번에는 중독자들과 성경시대의 난치병 환자들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한번 보자.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입각해서 낳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에 나왔던 그런 그 치유받은 사람들하고 오늘날 중독자분하고는 달라요. 근데 거기다 억지로 지금 대입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려볼까요? 중독증과 혈우병은 치유되기가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성경시대의 문둥병이나 혈우병 환자들은 모두가 간절히 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 뒤에 가서 그래도 뭐 들것을 타고 지붕을 뚫고도 내려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에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내가 38년 된 환자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7절에서 38년 된 환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낫고 싶은데 내가 젊은 발이라 못 내려가니까 다른 사람이 내려가서 나는 못 낫는다 이게. 낫고 싶다는 얘기죠. 간접적인데.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거라. 낫잖아요. 그 오늘날 중독자분들 가족이 가자 가자 그래도 나 중독자 아니라고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낫기를 원하지 않는 거고 하는 거고는 다르죠. 그것이 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중독자들은 한 사람도 낫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거죠. 약물 치료 방법도 나오는데 약은 안 잡수세요. 그냥 드셔도. 그래서 만약 중독자들이 일반 주요 질병인 암병과 같이 낫기를 원한다면 이런 기관이 필요 없어요. 자진해서 주위 종교기관이나 치유기관을 찾아가서도 중독 초기부터 회복치료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독 가족들의 신앙성장과 좌절의 양면성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내 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게 되면 가족들은 우선 자신의 종교에 처절히 매달리게 되죠. 이때 가족들이 신앙심이 성장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대부분 중독자의 거짓말과 중독 행위가 반복되어서 상황이 아주 악화되어서요. 수치심을 무릅쓰고 처음으로 목회자에게 내 가정의 중독 문제를 알리며 특별 기도나 그 상담을 부탁하게 되죠. 어떤 도박자 아내분은요, 양 무릎이, 여자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수 있도록 엎드려서 기도하신 분 한 명 있었어요. 하지만 중독이 장기화되면서 다니던 교회에서도 내 가정의 중독 문제를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버리잖아요.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오는 수치심과 또 더 치유 은사가 있다는 뜨거운 교회를 찾아가려는 급박한 심리 때문에 맞물려갖고 중독자 가족들은 자주 교회를 옮겨요. 그리고 가족들도 못 견디니까 막 손 흔들고 막 그들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하는 그런 뜨거운 교회 가서 한바탕 하고 나야지 찬양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가족 자신의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로 가는 거죠. 전문 회복과 신앙 상담 병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중독 행위 이전 또는 그 이후부터 생겼든지 간에 중독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면적인 문제가 더 악화되므로 치유 상담이나 중독자 회복 모임 또는 의료 치료 등을 통해서 내적인 문제들을 치유하면서 회복된 마음을 신앙성으로 감싸줘야만 합니다. 만약 중독 행위로 생긴 내적인 문제들을 그냥 신앙성으로만 감싼다면 중독자의 신앙심이 약해질 때에는 내적인 문제를 다시 고개를 들어서 재발 위험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애꿎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까지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요즘 교회 자체 내에서 신앙 상담과 중독증 치유 모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얼하다.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중독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같은 구역으로 만들어 주어 봤어도 정작 문제가 있는 가정은 그 구역으로 가기를 기피하는 바람에 별로 효과가 없죠. 더러 교회나 성당에서 회복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회복 모임 참석자들은 신분 노출을 꺼려서 참석이 어렵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 모임을 실시하더라도 교회 건물이 아닌 타 장소에서 모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독자 가족을 위하는 것이지 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위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고 일반 병원이나 상담기관도 역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료 및 전문 치유기관을 높아셔갖고 목회자님들은 중독 문제 가족들을 외부 중독 치유 프로그램으로 레퍼럴, 의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교회에서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려우시는 거죠. 끝으로 중독자와 가족들이 입장에서 치유 사역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인간보다 힘이 센 중독과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분이 도박을 끊고 싶어도 도박이 더 남편의 힘보다 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중독자분들은 이성적인 설득이 전혀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가족들은 정말 인간적인 지혜만으로는 고치기 힘든 이 중독 괴물의 속성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들을 먼저 이행하시는 용기를 보이면서 기도와 신앙성장으로 위대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잘 치유를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사역은 중독증 치유 사역이라고 말할 만큼 중독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에 이제라도 내 종교나 내 기관을 나타내기 위한 사역 의지가 아니라 진정 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이혼하느냐 그런 입장에 서서 그들이 더 빨리 그리고 보다 쉽게 회복되어서 그 치유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가 소속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더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독증 회복 사역을 펴나가야 할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중독 예방과 가정 역할 강연에서 이해하신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담으시면서 모두 함께 우리 평안기도문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오늘 이 세미나 간증 모두를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안함이라고 그럴 때는 가슴을 만지시고 그 다음에 용기라고 할 때는 손을 드시고 지혜라고 그럴 때는 머리를 만지시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일을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독 예방과 가정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강연을 청취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 이웃, 직장의 중독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